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립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6장에는 유대인들의 그 신앙생활의 3대 기둥이라고 알려진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 6장에 나온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한 가르침 전체에 대한 서언이자 핵심을 담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구제를 행하는 사람, 기도에 열심인 사람, 그리고 금식을 주기적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수록하고 있는 산상수훈의 배경이 되는 이 갈릴리 지역은 유대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부 유대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경제 수준이 열악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이 구제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인 여유를 갖는 것, 그리고 주기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을 만큼 시간적으로 그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 금식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어부이거나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보다는 소작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런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유를 자기가 먹을 것 이외에 자기의 필요를 넘어설 만큼 경제적인 여유를 갖는 일들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신앙 실천 3대 기둥이라고 하는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누가 행할 수 있었을 것이냐?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행하며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야, 참 신앙 실천에 열심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좀 생각해 보면 그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 또 시간을 낼 수 있으면서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으로 한번 가서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 이런 청년과 같은 사람,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시간도 많고 그래서 그 많은 시간을 율법을 연구하는 일에 투자할 수 있고 그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다른 또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깊이를 연구하고 이렇게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로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나갈 수 있었던 무리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의로움의 대명사로 여겨졌었던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는 아주 묵사발을 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다시 오늘 본문이 있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조금 앞에 5장 17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구제도 열심히 행한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와 금식도 주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열심히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재물의 복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 율법에도 충실하고 그렇게 신앙의 실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사람들이 보면서 그 자극을 받기도 하고 그들을 존경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야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여러 번 들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익숙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나쁜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이자 민족의 등불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또 하나 권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권력에 취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에 아부하고 아첨하고 그들로부터 힘을 받아서 권력을 유지하고 대제사장직을 막 사고 그런 일들을 벌였던 것과 대비돼서 이 바리새인들은 민족 유대 민족을 지키는 일에 열심히 그 정체성을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족의 편에 선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최상급의 의를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정도는 커트라인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이라서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적잖이 큰 충격을 받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대체 무엇을 이유로 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었던 것일까요?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들의 오류는 무엇이었는가? 생각해보면 그들은 율법을 귀중하게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율법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율법을 더 성실하게 잘 지킬 수 있는지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지향하는 바,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목적을 놓치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 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는 큰 오류라고 여겨졌던 것이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스스로를 증명해내라 하는 데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왜 주셨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임을 율법을 보고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단지 십계명과 십계명으로부터 파생된 어떤 법조문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율법하면 계명들을 떠올립니다.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떠올리죠. 십계명과 어떤 다른 규례들을. 그렇지만 율법은 사실 어떤 계명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좁게 보면 그런 계명들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율법, 토라라고 하면 토라를 읽자, 토라를 연구하자, 토라를 행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 토라는 십계명으로 이렇게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 전체를 일컫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모세오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언약인데 하나님이 죄인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 죄인들과 자신을 묶어 은혜를 주신다라는 주제가 그 언약 안에 들어있는데 이 언약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리고 이 언약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하는 내용들로 모세오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언약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언약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요청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필요를 알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은혜의 필요성을 모르고 그냥 나름의 삶을 고단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살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으로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으로 증거가 됩니다. 또 이 언약은 어떻게 유지되느냐? 그 언약을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귀하게 여겨서 그 언약의 내용들을 잘 지켜서 그 언약이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언약을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다가 위기를 초래하더라. 아브라함도 온전치 않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더라.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서 읽힙니다. 야곱을 보면 훨씬 더 분명하죠.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해 놓고서 곧바로 변절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언약이 인간 편에서 성실하게 지켜지지 못함에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예수님 때까지 그 언약의 말씀들이 유효해서 결국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으로 그 언약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이 구약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언약을 유지하는 것이 인간의 순종과 인간의 성실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임을 알아라 라고 모세오경에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인간이 그 언약을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품고 가는 이야기 끝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마치 죄인들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이 산상수훈의 현장처럼 출애굽기도 그렇게 죄인들의 죄를 뚫고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들어오는 이야기로 마무리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긴장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죄와 더불어 계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속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첫머리는 제사 제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사 제도의 핵심은 속죄입니다. 너희의 죄를 너희의 피로 갚지 않겠다. 나는 대속제물을 통해서 너희의 죄를 끊임없이 용서할 것이다. 그리고 이 대속제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상징물인데 그 실체가 예수님으로 올 것이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과 모세오경의 말씀은 굉장히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오경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어디에서 선포가 되죠? 시내산에서 선포가 됩니다. 거기는 광야였습니다. 지금 산상수훈이 선포가 되는 말씀도 빈들로 나가서 산에 오르셔서 그 산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건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을 주시면서 의도했던 바는 이들이 율법을 다 잘 지켜서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수준의 차이를 드러내어서 이 수준 차이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이 묶여있는 이 언약관계가 초래하는 긴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우리를 마침내 의롭게 하셔서 이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율법을 온전히 성취할 수 없다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은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의로움과 어떻게 다르나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율법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식의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불의한 자를 참고 인내하고 사랑해서 은혜로 신실하게 붙드셔서 마침내 불의한 자를 의롭게 만드시는 의입니다. 율법은 나를 증명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나의 죄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하고 깊은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에 동참하여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영광된 부르심입니다. 신앙생활은 다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한히 무한히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무한히 사해 주신다. 예수를 통해 너희들의 죄를 다 갚아주셨다. 예수를 통해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다는 말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어온 죄만 사해 주신다? 앞으로 지을 죄도 사해 주신다. 앞으로 지을 죄도 사해 주신다.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는 무엇입니까? 역사상 있었던 모든 죄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끝날 때까지 지속될 인류의 모든 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굉장히 넓고 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는 자각이 매일매일 드러나겠지만 그런 좌절과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언제나 차고 넘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증명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이고 깊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은혜, 은혜, 사랑, 사랑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이해에서 출발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을 우리도 사랑해야 마땅하다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진지하게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갈채에 목마른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잘하는 것이 좀 다른 사람들이 봐줬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인정받은 것은 굉장히 잘한 것으로 높은 자의식을 주는 연료로 삼아서 쉽게 교만하여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쓰는 그 말 중에 관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종.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관심종자의 줄임말입니다. 관심종자. 태종태세 문단세 있고 관도 있답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관심을 요구하는 사람들,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관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관종입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관심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인간 안에는 정말 무한히 있습니다. 무한히 있다는 것은 좀 왜곡된 표현이고 그런 욕구를 갈망하는 갈망이 인간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거기가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인정과 사랑과 자기 정체성의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왜 비어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비어있으면 물리 세계에서는 그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강력한 에너지가 작동합니다. 저기압은 뭐죠? 기압이 약한 거, 낮은 겁니다. 말하자면 거기가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주변의 공기들을 빨아들입니다. 열대성 저기압, 태풍입니다. 저기압이 낮으니까 주위의 다른 쪽보다 공기의 압력이 낮으니까 다른 공기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자신이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면 그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욕구가 인간에게서 작동해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빨아들이려는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끊임없이 갈구하게 됩니다. 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랑으로부터 좀 사랑받기를 갈망하는 대로부터 좀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더 사랑하기 쉽습니까? 사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을 우리는 훨씬 더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은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저희 애가 이제 10살인데 어렸을 때, 그보다 더 어렸을 때 그 집에 가면 아빠 왔다고 막 좋아합니다. 아빠 왔어요 좋아하고 막 재롱도 피고 그러면 참 하루의 피로가 씻겨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깐 그래야지 계속 그러면 얘가 왜 이러지? 애정결핍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잠깐 그러고 가서 자기 할 일을 해야 됩니다. 테레비 보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그럴 때는 아빠가 막 불러도 모르고 막 빠져서 놀고 그래야 정상적인 것이고 그래야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눈치를 보면서 아빠가 나 지금 보나 안 보나? 아빠가 보는 것 같으면 막 괴롭히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존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나자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사랑, 다른 사람의 관심,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 결핍을 채우고자 타인의 사랑과 인정을 더 많이 원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강제력이 동반되면 폭력이 되고 그 폭력이 정당화되기 위해서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보는 우리 인간 세상의 현실입니다. 아베가 왜 저럴까요? 관종이라서 그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구제할 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해라. 너희들이 뭔가 잘하는 일 했을 때 그 잘하는 일로 인정받고 너희의 정체성을 채우려고 하지 말아라. 구제할 때 관종짓 하지 말아라. 이 얘기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티내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 마땅한 일을 너희의 의로움을 선전하기 위한 도구로 삼지 말아라. 3절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떻게 왼손이 모르니까 다 난데. 어떻게 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른 것에 온전히 집중하면 나를 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필요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행을 할 때 그 사람의 필요에 집중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주면 나를 의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방법론이 아닙니다. 그렇게 너를 의식하지 말아라, 너를 잊어라, 꼭 불교 같죠, 이렇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법론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새로운 존재이니 그 새로운 존재로서 걸맞게 행동해라.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할까요? 4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1절에 나왔던 말씀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늘에 너희 아버지가 계시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이것이 산상수훈 전체의 가장 핵심되는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복된 존재들이다. 너희들이 지금 당장 가난해도 억울해도 의에 주리고 목말라도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너희는 복되다. 그것이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팔복의 말씀 아닙니까? 너희들의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너희들은 복되다. 왜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는 증거가 나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너희 앞에 있으므로 그래서 너희와 함께 모든 어려움을 모든 배고픔을 모든 오해를 함께 받는 것으로 너희들과 함께 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이 증거되었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너희들의 그 빈 하나님의 자리는 이미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다 채워졌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이 말씀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커트라인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나타났으면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많은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커트라인에도 미치지 못한다. 너희의 전 존재가 새롭게 되었고 너희의 존재가 새롭게 된 만큼 그 존재에 걸맞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넉넉해야 됩니다.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 아내와 딸과 함께 알라딘이라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알라딘 영화에 자스민 공주가 나오는데 이 자스민 공주가 궁이 너무 답답해서 궁을 몰래 빠져나와서 그 앞에 시장을 가서 배고파가지고 빵 앞에서 막 이렇게 좀 얻어먹을까 하는 아이들에게 그냥 빵을 집어서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가요. 주인이 깜짝 놀라서 뭐 하는 짓이냐? 돈 내라. 돈 없는데요? 그래요. 얼마나 천진합니까?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그 실사 영화에는 안 나오지만 옛날 애니메이션 영화에는 이런 대사가 덧붙여 있습니다. 제가 왕께 말할게요. 무슨 헛소리냐? 왕이랑 너랑 무슨 상관이냐? 지금 당장 돈 내라 아니면 손 자른다. 이렇게 하죠. 시장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지만 자스민 공주는 왕의 딸입니다. 돈을 안 내도 되는 사람입니다. 왕에게 말하면 갚아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너희는 복된 존재다. 내가 너희를 찾아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내 자녀 삼고 너희에게 내가 의도한 복과 영광을 주고야 말 것이다. 그러니 오늘 너희들의 삶에서 여유를 넉넉함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지.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바뀝니다. 신분이 바뀌었지만 오랫동안 관종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관성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안다고 해서 곧바로 행동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오랫동안 연습해야 하는 것이고 익혀야 하는 것이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의 몸에 익혀가는 실천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은 왜 합니까? 안 되니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못할 수 있습니다. 분해하시고 내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 그 기회를 가지고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물건을 하나 중고로 구매했는데 미니 세탁기를 하나 구매를 했는데요. 구매해가지고 딱 쓰려고 돌려보니까 안 돌아가요. 모터 소리는 나는데 회전판이 안 돌아가서 응응 그러기만 하고 빨래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거 안 되네요. 그 모터 소리만 나고 안 돌아가요. 그랬더니 제가 굉장히 싸게 샀거든요. 업체에서. 그거 그냥 버리시고요. 새로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래요. 그만큼 싸게 샀어요. 근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전화를 끊고 어차피 버릴 건데 한번 뜯어놔 보자 그러고 뜯어봤어요. 뜯어봤더니 모터와 회전판을 연결하는 벨트가 충격에 의해서 빠졌었던 거예요. 그걸 잘 끼고 돌려보니까 돌아가요. 그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차피 그쪽에서는 그 손실 처리하고 새로 보내주기로 약속했으니 이건 버려진 건데 내가 고쳐 쓴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굉장히 싸게 샀는데 내가 조금 노력해서 고쳤는데 그 고쳤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열어서 고쳤더니 되네요.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라고 해야 맞는가? 그래서 고민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생각을 열심히 많이 했죠. 그러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을까요? 안 보내셔도 됩니다. 목사답게 하자. 그 순간 저에게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무엇이 사랑이냐? 사실 그거 받으면 두 개가 되잖아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그것도 사랑이다. 막 그런 생각도 막 들었어요. 그렇지만 당장 그 사람은 의도치 않은 손실이 생긴 것이고 그 손실을 내가 잠깐의 수고를 통해서 만회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옳은 길이겠다 싶어서 하나님 지금 당장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해서 얻은 결론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많을 때는 잘 돼요. 내가 생각할 시간이 있을 때는 좋은 결정을 내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생각할 겨를 없이 당장 맞닥뜨려야 하는 어떤 사람의 무례함, 어떤 사람의 도전, 운전하다 난폭하게 끼어드는 차들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답이 됩니다. 그런 일들을 만날 때는 내가 괜찮은 것처럼 느껴졌다가 또 아, 나의 수준이 이 정도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만나요.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은 그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아버지 되신다.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광야를 가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니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 이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다운 길을 택하는 것은 무엇이냐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생각할 기회가 있을 때는 충분히 생각하고 좋은 결정을 내리십시오. 생각할 겨를이 없이 와서 못난 행동을 했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의 수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 수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사랑을 감사히 받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그만큼 의식하지 않고도 너희의 존재가 새롭게 되는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런 영광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영광된 존재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리기로 다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고백이 우리가 입버릇처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놀랄 때마다 아버지 하는 그 아버지라는 부름이 고백이 얼마나 큰 고백이고 영광된 고백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퍼붓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